이 세상에 중요한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든지 반드시 뿌린 것이 거두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진리,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사람은 한번 죽는다라고, 누구나. 세 번째 진리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법칙입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심판. 그 심판이란 우리가 심은, 이 세상에서 심어놓은 죄의 값을 치르는 자리가 됩니다. 죄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기분에, 내 마음에 좌우되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1999년 11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독일 통일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대담회 인터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그분이 참여하셨고, 러시아에서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참석했고, 독일에서는 헬무트 콜 수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담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동쪽, 서쪽 베를린으로 갈라져 있던 이 장벽이 무너졌을까? 어떻게, 무슨 힘으로? 뭐 각자 정치공학적인 이야기,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 뭐 했겠죠. 아니면 사상적인, 이념적인 이야기도 있었겠죠. 4m 이상이나 되는 동서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누구나 접근하면 총을 쏠 수도 있는, 넘어가다 걸리면 체포당하면 사형도 될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장벽이었는데, 그 공산당원들이,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동독 시민들이 망치를 들고 나가서 그 높은 그리고 거대한 장벽을 두들겨 부쉈습니다. 누구 하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중요한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때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도 하고, 좋은 것을 심었는데도 악한 것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게 됩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는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랬대죠. 교회 힘이 있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향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대통령들이 모여서 사인해가지고 장벽을 무너뜨리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사인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네 가지가 있는데,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장,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한 메시아는 종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너희들을 섬기며 종으로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도 웅장하고,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될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운수대통을 이야기하고 입춘대기를 말하고 무당들 신내림 접해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뭐 이야기하지만 그거 어쩌다가 한번 맞는 거 외에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700년 이후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예언을 듣고 나서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올라오는 뿌리 같다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한 번쯤 돌아보고 싶고 한 번쯤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 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정말 그가 신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정말 이 세상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면은 뭔가 거룩한 모습이나 아니면 영웅적인 모습이나 대단한 장군적인 모습이나 정치적인 혁명가의 개혁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범상치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데 그는 연한 순같이 오셨습니다. 큰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 밑둥이 있는데 그 밑둥에 우연히 올라오는 잎사귀, 나무싹 같은 연한 싹 쓸모도 없습니다. 때로는 얼어붙은 땅덩어리에 봄이면 찾아오는 연한 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고 누군가가 발로 밟고 지나가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한 순같이 이 세상에 오신다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영웅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와야 되고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있는데 지금 당장 포로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의 군주로서 혁명가의 기질을 가지고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연한 순같이 온다니. 마른 땅의 뿌리는 물이 없어서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죽고 맙니다.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서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해버렸다고. 모양도 있어야, 풍채도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답고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어떤 자존심을 보여줄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메시아를 풍채로, 모양으로,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양과 모습이 있다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적인 모습으로 왕궁에서 말구유가 아니라 태어나야 되고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 이왕이면 그분이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으며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뒤바꿔야 되는 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도대체 왜 그는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죽어야 했었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러기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교만한 자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엎드리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종처럼 사시고 종처럼 일하셨고 종처럼 죽으셨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오직 주인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 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는 법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말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풍채도 모양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곁에 계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러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강고를 다 경험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죽으시는 순간 앞에 아 하나님이 그를 형벌을 주셨는가 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세상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죗값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저지른 죗값을 받고 있다라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사실 깨달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었고 그 고백 속에서 놀라운 확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로 각 건을 각각 제 멋대로 제 잘난 맛에 제 똑똑한 맛에 제 뭐 가진 것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그를 종처럼 죽게 하셨다고 이 사실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있었던 요한도 몰랐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찔림이 그가 허물을 당하는 그 순환과 고약, 고통과 고난이 내 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하죠. 베드로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의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어느 날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세상 인류가 수백억 옛날부터 2000년 동안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때 옆에 학생 한 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수백억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천만 명이 죽어야 합니까? 1억을 구원하기 위해서 1억이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대답할 때 제가 깜짝 놀란 힌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맞아. 100억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100억이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한 분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이었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죄인인 온 세상 수백억을 다 돌려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씩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 한 명하고 세상에 가장 잘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다른 아들들 수천만 명을 주는 거 바꾸자고 한다면 바꿀 사람 있겠어요? 천만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 두고 항소 수억 마리를 준다고 바꾼다고 말도 되지 않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생각해 볼게요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종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될 자리였고 내가 채찍을 받아야 될 자리였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사실이 다시 깨달아지고 놀라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놀라죠. 깜짝 죄의 형벌로 인하여 놀라다가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놀라면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터지고 고백하죠.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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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에 동독에 있었던 라이프치히 도시에 작은 도시에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이 푸르레드 목사님이십니다. 1981년부터 1989년 동독 서독이 하나가 될 때 통일이 될 때까지 8년 9년 가까이 매주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던 교회입니다. 니콜라이라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많이 모이면 10명 작게 모이면 서너 명이 시작한 그들의 모임 속에는 언제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 마당에서 촛불을 들고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으로 모여들면서 호네커라는 공산당 서기장이 감시하기 시작했죠.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죠. 사복 경찰 요원들 집어넣고 비밀 경찰들을 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체포하기도 하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라이프치히의 시민들 또는 다른 동네의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수천 명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니콜라이라는 작은 교회 마당에서 시작되었던 촛불 집회 수천 명이 모이면서 교회를 둘러싸고 교회를 둘러싸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무너졌었던 거 아무도 증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야루첼스키라는 정권 속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폴란드만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더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는 그때에 명령 하나 내렸는데 모든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모든 학교 십자가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가즈블린이라는 지역의 학교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공무원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 가드블렌 지역 안에서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이 아니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폴란드 바르샤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을 시작했다고 하죠. 무장 병력 앞에서 그 무장 군인들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그들 그들 손에 있었던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의 핵폭탄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총칼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무기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죄인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나타나는 십자가 무엇으로 설명해요?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대항할 수 있고 무슨 지혜가 이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피투성이 된 살점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벌거숭이가 된 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처럼 이만큼이나 말이에요. 세상은 놀랐습니다.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 아니 그의 상함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라는 사실 앞에 놀라고 마침내 모두가 무릎을 꿇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모두가, 온 세상이 놀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감히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 원래 하나님과 근본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종처럼 사시고, 종처럼 순종하시고, 종처럼 섬기고, 종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승천하셔서 높이셨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온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죽으셨지만은 그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공주가 사냥을 나갔다가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가까운 어느 집에 가서 잠깐 걸터앉으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나중에 주인에게 우산이라도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 주인이 퉁명스럽게 뭐 이야기했던가 봅니다. 이 우산 가져가라고. 가라고. 얼마 후에 왕궁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날 고마웠습니다. 우산 되돌려줍니다. 밑에다가 앤 공주라고 적었습니다. 그 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가슴이 먹먹할, 아니 찢어질 만큼 후회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럴 줄 알았다면 공주라고 앵언이었다고 말이라도 하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교회의 생명, 그리스도인의 능력, 영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순절의 성찰을, 은혜, 축복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칩니다.